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5장 25절 25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왕의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편집하여 하나로 모아둔 글이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여기서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의 이 머리로는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성경 읽기 통해서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기 마지막에 이제 40장 41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너가 하늘에서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원리를 너가 아느냐?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게 누구냐?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그 옆에 있었느냐?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욥기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보면 하나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한들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라 한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원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도 엉키지 않게 주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5장 2절의 말씀이 그거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절 후반절을 보면 또 이를 살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살핀다라는 것은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진리를,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러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게 지금 이를 살핀다는 거죠.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백성들을 인도하며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는 왕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절히 찾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무리 왕이 사실 크고 높은 존재라 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은 피조물인데 어찌 그것을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비록 왕이 가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미약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가지는 지위가 있고 권세는 크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측량할 수 없고 땅이 얼마나 깊은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본심은 알기가 어렵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은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라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이 좀 해석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위치에서 보면은 왕이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왕이 판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왕의 마음 이러하겠지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왕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여기서 은에서 찢기를 제한다라는 것은 이 은에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 광산에서 은을 캘 때 그냥 순수한 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으로 우리가 처음 그것을 채굴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뜨거운 그 불에다가 이 은광석을 녹여가지고 찌꺼기나 이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럼 순도가 높은 은이 나오면 아주 반짝반짝이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주변에는 불순물과 같고 찌꺼기와 같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간사한 신하들, 특별히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간사한 신하들, 악한 자들이 왕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왕 주변에서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가 더 굳건히 서게 되어 있고 나라는 더욱더 백성들도 그 통치의 혜택을 받는 굳건한 나라로 세워지겠죠. 그게 지금 5절 말씀, 5절 말씀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근데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변에 악인을 두면 왕의 통치도 악한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왕이라도,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주변에 악한 사람을 두면, 악한 신하들을 같이 두면 나라를 악한 쪽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 주변에 간사한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탐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은과 은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 행악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요,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도요, 친구 중에 왜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막 놀러 다니는데, 야, 너 나랑 이번 주만 빠지고 가자, 놀러 가자. 야, 교회는 어차피 뭐 다음 주에도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도 나가면 되는데 이번 한 주만 빠지자. 한 주만 빠질까? 그렇게 빠지다 보면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한 달 되고 계속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주변에 정말 신앙의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곁에 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좋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아니지 아니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러한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찌꺼기와 불순물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을 품는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이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왕보다 사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으스대면서 아, 내가 그래도 좀 이 높은 위치에 설 만한 사람이지 그러면 왕이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아서 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엎드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히려 존귀한 자리에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선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순간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뭐 배우자든지 뭐 내 형제 자매든지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화내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따금씩 뭐 말다툼을 할 때도 그렇게 있을 텐데 8절 말씀은요 급하게 이렇게 막 화를 내서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발설하거나 특별히 상대방의 인격을 인신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격을 막 무시하고 밟는 것,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9절 말씀이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인데 이웃과 다툴 일이 있고 또 내 자신의 어떠한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변론할 때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그 인신공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 밖에 나간 말들을 사실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조급한 마음에 내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그 나만 알고 있는 말에서는 안 되는 비밀들을 그렇게 폭로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나중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결국은 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다투는 것, 그런 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툼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그 낮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10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당신 옳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화가 났다고 자기 감정이 지금 폭발하듯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저 사람은 언젠가는 내 비밀도 누설하겠구나 이러면서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치욕이라는 말이죠, 수치와 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욱하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래. 좋은 날에는 사람들 다 좋아요. 다 착하고 다 그냥 사람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날에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힘든 날에 그 환난 날에 어려움을 보면 저 사람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평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에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에 합당한 말, 그리고 상황에 합당한 말인데,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이 문맥으로 따지면 사람과 다툴 때, 지금 좀 감정이 막 좀 뭐 격해지고 사람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때에 마음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대화 가운데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 사실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말의 값어치가 무엇과 같냐면 아로색인 쟁반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 쟁반 위에다가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이렇게 딱 담아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 가치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이미 강조하고 있으세요. 이미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나왔구나 아마 그러실 텐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누군가랑 만나면 자꾸 그 자리에 없는 삼자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자꾸 상대방 욕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싶습니까? 지치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저분 만나면 또 그분 욕하는 거 안 좋은 거 들을 텐데,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군가는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는데 그 내 마음이 이렇게 그 막 그 물 녹듯이 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착 잠재워주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대화하고 싶고 누구랑 함께 시간을 더 나누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후자의 삶, 은혜를 끼치는 삶, 덕을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일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그 감정이 복받쳐 올렸을 때 말할 때 사람을 공격하는 말, 인신공격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족에게도,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또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